14장부터 16장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 이 고별 설교는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설교이죠. 고별 설교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보았던 것처럼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 붙어 있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붙어 있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7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사실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한 미움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고, 또 19절에, 15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또 20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5절에서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여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16장 2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16장 3절을 보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정말 낭중지추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송곳이 다른 사람을 푹푹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어렵냐,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처럼 미움받고,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처럼 핍박받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미리 말한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견된 고난이다. 이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이구나,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예견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당하면 도대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 고난이 있구나, 교회 다녀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도 고난이 있구나, 욥처럼 까닭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 또 하나님이 시험하는 고난도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용이요, 그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려다가 실패하니까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자는 교회죠. 그런데 여자를 핍박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려고 얼마나 몸부림 치는지 모릅니다. 곧 그 후손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고난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그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해도 소용없네. 성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하고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닥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실족할 것이란 말이죠. 도대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실족하고 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고난,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세상의 미움, 그 다음에 핍박, 고난, 어려움 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픕니까? 아픔이 오죠.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오죠. 여러 가지 삶의 질곡이 없겠습니까? 광야 생활인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로마서 8장 21절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 이기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제자들이 출교, 순교 이런 것까지 이 아주 심각한 고난에 박해를 받을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교를 당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통하여서 분명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분명히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5절 6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십자가 예고를 지금 여러 번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러니 아니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마음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을 그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보내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떠남은 분명히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것이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것이고 오히려 완전히 이루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육신으로 계시면 거기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시대 2000년 전 그때뿐이지만 영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 9절에서는 8절에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옳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분명히 그 행한 대로 심판하게 하십니다.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누가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 내 옳은 대로 해석하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3절 오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자꾸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성령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록했던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떠남,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고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고 우리 눈물이 비전이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가 별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눈물이 비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가 아니라 기도를 쌓아가게 하십니다. 은혜를 쌓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 쌓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쌓아갈 뿐입니다. 기도를 쌓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갈 뿐입니다. 부지런히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들을 수 있을 때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매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쌓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 그 쌓아진 기도를 통해서 그 쌓아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